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와 동일한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을 할 때에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가 있을 때,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했을 때,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바울이 와서 사역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내일 보게 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에 와서 했던 이 사역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역을 했죠.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을 했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었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게끔 했습니다. 이게 교회 초창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습들, 바울이 했던 이 사역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던 초기에 갖고 있던 이 모습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으니까 오늘 전반적인 좀 멀찍 이렇게 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은 자기가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이 말씀 사역하는 안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죠.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세례 받게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또 동시에 이것은 바울 자기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똑같습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바울 자신이 가리킨 내용대로 바울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교회 전체로 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이 모든 은혜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미 앞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받았던 은혜와 동질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만 조금 더 열등한 은혜를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는 세례를 한 번 받았지만 너희는 세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10년에 한 번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동시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게 아니라 말씀 없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순탄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뭐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초창기 받았던 은혜는 앞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은혜를 받는 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도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결과를 가져왔죠.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도 앞부분에서 선교사역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사역적으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사역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다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역했던 기록이 앞부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령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했을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수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가지게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안수에서 성령받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가장 참 훌륭한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는 앞선 다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던 것들과 질적으로 보면 동질적인 은혜를 받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더 훌륭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나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게 보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인원에 대한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여지껏 앞부분에 있을 때에 앞부분에서 다른 사역을 할 때에 가령 빌립보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명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와 같이 사역했을 때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록을 해봤어요. 7절을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게 가끔 헷갈립니다.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을까? 보통 때보다. 아니면 보통 때보다 너무 적어서 써놨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써놨을까? 여하튼 바울이 대상으로 삼고 사역했던 사람들 숫자가 12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오늘날과 견주어 보면 야, 이건 뭐 정말 숫자가 별로 없죠. 예전에 한번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영락교회에 처음에 한국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했던 교회 역사를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영락교회가 언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가, 지금 같은 예배당을.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처음에 3,400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을 때 천막교회에서 이 진에다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한 1,500명쯤 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또 이게 한경진 목사님 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북한에 소위 참 이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같은 데를 보면 처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대여섯 명이 시작했다가 1년 지나고 나면 3,400명. 그리고 평양 장대연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게 한 3,4년도 안 지나가지고서는 성도들이 1,500, 1,6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조금만은 초가집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정말로 불같이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대상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은 숫자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온 힘을 쏟으셨던 그나마 그 중에 한 녀석은 예수님을 팔아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대단한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바울도 이와 같이 살겠다는 것을 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께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방인 고작 12명 모인 이 자리에 부어주셨고 바울도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특징을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이에요.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이 나타났던 사역을 했던 이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쉽게 넘어가곤 하는 특징인데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 모습들,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성장했던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좋은 점들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건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모습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꼭 있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요소가 지금 이 장면 안에 다 들어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안에도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몇몇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가령 뭐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사역, 세례 받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세례를 받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 모습이죠. 세례는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떤가요? 방언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았으니까 이미 은사를 받았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은사를 받았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 많은 방언을 하고 더 많은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은사들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도 요 은사를 받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인격이 변화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7, 8장에 이야기했던 아,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들이 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단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더 풍성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이후에 더욱더 힘을 써서 사역했던 내용이 내일 보는 본문에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말씀 사역이죠. 두란노서 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던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것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역도 있지만, 이미 했던 사역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답지만 지금 했던 사역들도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지금 했던 사역 중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조금 미비하다 혹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현재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미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생기기 시작했고 바울도 그 소식들을 조금씩 전해 듣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생각하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도 아,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잘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이 있었죠. 바울이라고는 출중한 사역자가 있었고 아볼로가 가서 사역했으니까요.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분열했습니다.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면서 분열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에서도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었나요? 성령 충만 있었지만 또 은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을 하고 이래서 세상에서도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단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세워져 있었지만 훌륭하게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그런 교회들 소식들을 이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모습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또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겨우 이겁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은혜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노력하고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더 온전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려움에 처했던, 나중에는 교회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개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상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주변 교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보면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죠. 뒤돌아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보다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큰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셨다 할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4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내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만 하는 신앙,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앙, 결국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섬기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전에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베푸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또한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받은 은혜에 그저 만족하거나 교만한 마음 품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지만 올 한해에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